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오늘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도와 경기도 김포시 등지에서 처음 포착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서울 상공에까지 진입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이 출동했고 헬기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격추를 위한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군사 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인과 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시설을 정찰하는 등 상응 조처를 취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의 야산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까지 비행해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든 당사자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국영 TV 러시아 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서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 러시아는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거론한 성탄절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 공군의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또 이날 동부 도네츠크 지역 도시들의 공업지대에 약 40여 발의 러시아군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남부 주요 도시 헤르손에서는 전날 러시아군이 약 70발의 폭격을 퍼부어 우크라이나 민간인 16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전투기와 무인기를 포함한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어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3대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 비공식적 국경 역할을 하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 CNA에 따르면 이번 침범은 올해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시행한 무력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타이완 섬 주변에서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미국과 타이완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언급한 도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앞으로 5년간 타이완에 매년 최대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내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타이완의 국방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현행 4개월인 타이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당국이 어제부터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미 지난 7일부터 정기적 전수 PCR 검사를 중단한 데 이어 14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확산되자 이달 초부터 방역을 완화한 뒤 신종 코로나 감염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중국 당국이 하루 신규 감염자가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하는 한편 베이징 등 주요 도시 병상들이 코로나 환자들로 가득 찼다고 전했습니다. 후베이성 등 지방에서는 주요 병원들이 이미 환자 수용 능력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프랑스 검찰이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검찰 진술에서 2016년 집에 도둑이 든 이후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승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오늘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격추 등 대응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엔 실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모레밤까지 함경 북부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 남부에도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함경 북부 1에서 5cm, 다른 지역은 1cm 안팎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글피 수일은 북한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 무인기 격추에 나서는가 하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정찰 자산을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수개가 포착됐다며 5대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5대 가운데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한국 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4대는 한국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무인기들의 정확한 복귀 시간을 추가로 분석 중인데 오전부터 최소 7시간 넘게 한국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됩니다.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해 나서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에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가 북한 무인기 한 대를 육안으로 식별했는데 날개 전장 기준 2m급으로 보인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한국의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행성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지원을 위해 이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등 2명은 무사히 비상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북한 지역에 유무인 정찰 자산을 투입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에 상응해 운용하면서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군은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항공당국은 무인기 침범에 따른 군의 대응작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민간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이날 오후 1시 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 10분 일괄 해제됐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만입니다. 2017년 6월 9일 북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곳은 물론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까지 내려가서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군 조사 결과 이 무인기는 전체 비행시간 5시간 30여 분, 비행거리 4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고 성주 촬영 이후 북상하다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엔 경기도 문산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긴장 수위가 높아졌던 2015년 8월엔 화천지역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범했습니다. 2014년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 그리고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23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이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3일 오후 4시 3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각각 약 250km와 약 350km를 비행했다며 미한 정보당국이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데 대해서 유엔과 영국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즉각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데 대해 유엔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파리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3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도발은 영내와 국제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 재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에 즉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2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기술 발사는 영내 파트너국과 국제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반드시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의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23일 오후 4시 32분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각각 250여 킬로미터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미한 정보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국 공군 정찰기도 최근 주일 미국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미 공군 정찰기인 RC-135B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 23일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셔너 등 트위터 계정 등에 따르면 이 정찰기는 이날 오후 6시에서 7시경 서울과 인천, 강원도 상공을 동서방향으로 선회 비행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32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리벳 조인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리벳 조인트가 북한의 발사 이전부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위치를 노출한 것인지 발사 직후 출격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앞서 리벳 조인트는 이틀 전인 21일에도 한국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소재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는 리벳 조인트 최소 3대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와 타이완 인근 남중국해, 일본 남부 해상 등을 번갈아 비행하는 장면이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 등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21일과 23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리벳 조인트도 각각 다른 기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최근 일본에 배치돼 북한의 추가 도발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는 코브라볼이 21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를 출발해 약 9시간에서 10시간 만에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공군 소속의 코브라볼은 전 세계에 단 3대만이 있는 정찰기입니다. 특히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활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의 한반도 인근 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올해 3월 이틀에 걸쳐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했고 북한은 이틀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일부 미국의 군용기들은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문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8,58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이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은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 한편 미국의 국방과 외교, 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의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선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에 담긴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제정됐습니다. 이른바 원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토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유격기 최소 64기 추가 배치를 위한 조항이 법에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의 해킹 조직이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겨냥해 정보를 빼내기 위한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교묘한 수법은 외교안보 분야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경찰청은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한 북한 조직이 최근 기자와 국회의원 등을 사칭해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에게 이른바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이 외교 안보와 통일, 국방 전문가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됐습니다. 5월엔 국민의힘 태용호 국회의원실 비서 명의로, 이어 10월엔 한국 외교부사나 기관인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메일이 뿌려졌습니다. 메일을 받은 해당 분야 전문가는 최소 89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일엔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나 정보 유출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문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 문종현 이사입니다.
컴퓨터의 어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기반의 공격을 피싱이라고 많이 쓴다. 그리고 이메일용으로 많이 보내는 형태가 많아서 이메일로 악성 파일을 보낸다거나 어떤 클릭을 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첨부해서 보내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청에 따르면 해커들이 보낸 피싱 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메일을 받은 전문가 가운데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4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기관 연구원이나 학계 교수들이었습니다. 경찰청은 해커들이 표적으로 삼은 이들의 전자우편을 실시간 감시하며 이들이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세미나를 할 내용 또는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주소록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 주소를 세탁하고 26개 나라 326대의 경유지 서버를 동원했습니다. 문정현 이사는 해커들의 수법이 정교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해킹을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피해 기자 소속 언론사에 신고를 접수하고 일련의 사건이 동일 해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고 그 주체로 북한 해킹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과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사건 등의 범행 주체로 지목된 같은 조직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판단은 공격 근원지 IP 주소와 해외 사이트 가입 정보, 경유지 침입과 관리 수법, 북한 어휘 사용 등의 정황, 그리고 범행 대상이 외교, 통일, 안보, 국방 전문가라는 점 등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한국경찰은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명 김숙희 등으로 이름 붙여진 북한의 특정 해킹 조직을 여러 차례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 태용호 의원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선 태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재원 토론회를 진행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7일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보낸 사례비 지급 관련 메일에 컴퓨터를 장악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에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한 태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해킹 부대가 틈만 나면 자신의 핸드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을 해킹해왔다며 북한 정권을 성토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입니다.
저도 이 북한 피싱 메일을 보면서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되었습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식의 협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정은에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종종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정세 분석이나 국가 보고서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비 같은 경우는 엄격한 절차가 준수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고 가는 메일에서도 사실은 비밀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 일반인 전문가 간 컨텐츠들을 분석을 하면 대남 동향 또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세 인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탈북민 출신의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북한 사이버부대 119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종사자나 북한 인권운동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활동을 하는 해킹 조직이라면서 각종 정보 수집과 함께 해당 분야 인간 관계망을 파악해 공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현 이사는 북한이 이런 피싱 메일 같은 수법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 한국의 대북 또는 대외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직자들, 정치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사생활을 염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개인 사생활 중에 약점이 있다면 나중에는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할 거다.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하나 가져가고 내 이메일 하나 염탐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경찰청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서버를 장악해 데이터를 쓸 수 없게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허술한 중소 쇼핑몰 등 13개 업체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13곳 중 2곳은 255만 원, 미화로 2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고 비트코인 거래가 오간 해외 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정부는 올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전면 거부한 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열을 올렸습니다. 8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65발의 미사일을 쏘았고 핵 선제 공격을 시사하는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 영내 평화가 아닌 긴장과 불안정을 주도한다는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VOA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김정은 정권의 무력 도발 양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12월 23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는 2019년 27발의 2배를 훨씬 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미사일 발사 빈도만큼이나 종류와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테큼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이른바 신형 KN 계열 3종 세트를 모두 선보였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발을 발사하는 등 2018년 4월 이후 자발적으로 유예했던 ICBM 발사도 재개했습니다. 2월 27일, 3월 5일과 16일 등 3차례에 걸쳐 신형 화성 17형을 쏜 가운데 마지막 발사는 초기 폭발로 끝났습니다. 또 3월 24일 화성 15형을 쏘고는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한국 군 당국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15일에는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던 10월과 11월에는 무더기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던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에는 11월 2일 하루에만 25발가량을 쏘는 등 3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발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 인근에 떨어져 경상북도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한일 훈련에 즈음한 10월 4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해 일본 열도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 단도미사일 발사 これは断じて許すことができない暴挙であります。
미국 한핵위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들을 202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5대 국방 우선순위, 즉 전략무기 5대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They're carrying out this testing to meet the objectives that Kim Jong-un laid out at Eigh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제고, 핵 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을 말합니다. 북한은 다음 당대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이 과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5대 과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ICBM과 다탄두 전술 핵무기, 잠수함 발사 미사일 역량, 정찰위성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완성 단계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실제로 5대 과업과 관련한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7차례 시도 끝에 지난달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ICBM용 고체 연료 엔진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에 성공했다며 내년 4월까지 사실상 발사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5대 과업 중 최소 3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5대 과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을 뿐 큰 진전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국방 분야의 성과를 부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Jim really has tried to make it look like he's making progress.
벤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기술, 핵 잠수함, 정찰위성 등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언급할 수준이 아니며 ICBM만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 북한이 독자적인 설계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무기실험의 핵심 목적은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훈련해 실전 배치함으로써 전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연쇄 미사일 시험에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 political warfare is North Korea's attempt to drive a wedge in the ROK-US alliance and to undermine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과 위협으로 긴장을 조성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핵무기의 사용을 법령에 명시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된다고 명시했다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반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미 선제 공격을 포함해 어떤 목적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have to be concerned that they had the potential to use it. offensively or preemptively or first strike or whatever.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핵무력 법제화 등 북한의 대외적인 발표가 핵전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계획과 의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갖췄다면서 특히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선 언제든지 핵전술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 권리를 항상 유지해왔으며 이런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always reserved the right to use their nuclear weapons to repel an attack on their territory.
판다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술 발전을 위한 실험이었다면 올해는 상당수 발사가 훈련 성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함에 따라 대치 시 효과적인 전술을 연습하기 위해 대규모의 미사일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네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공격을 위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넨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가 최소 40개에서 최대 90여 개라면서 이 정도의 규모는 방어적 목적을 충분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내년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미한연합 훈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여름 강대강을 강조하면서 미한연합훈련에 비례적인 수준의 대응을 하려고 했던 만큼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사일 발사 유형에 대해선 군사정찰위성과 전술핵무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발사, 다탄두 탑재 역량실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내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실험을 단념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약 5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BOE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은 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를 모색하는 미한 동맹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위협이 몰고 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압도적으로 군사력으로 응징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전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일본이 전수방어 원칙을 허물고 안보 정책을 대전환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따른 것으로 동맹과 영내 안전에 이익이 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23일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인터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님, 김여정 부부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로 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지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까요?
Well, if it was on a real, you know, a normal trajectory, she says it would be extremely serious.
김여정의 말대로 정상각도 발사를 한다면 극도로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냉전의 교훈을 지난 30년간 잊고 지냈습니다.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핵전력은 일반적으로 매우 빠르고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발사 초기에는 그 미사일의 성격을 판단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위성 발사인지 단거리 미사일인지 장거리 미사일인지 알지 못하죠. 북한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나는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공격의 모든 요소를 갖춘 발사를 감행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응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판은 김여정이나 북한 정부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는 그런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조율과 대화 채널, 핫라인이 있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님,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발사를 하려는 이유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려는 것인데요. 정부에 계셨을 때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었습니까?
I don't think anything sure yet, but they're doing a good job of presenting themselves as having the capability.
아직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잘 꾸미는 것 같고요. 80년대 핵 정책을 상기하게 되네요. 핵 억제력은 실제 능력보다는 메시지와 정보 측면이 더 큽니다. 미국 본토 어딘가, 심지어 미국 인근 해역에 미사일을 단 한 발만 발사해도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아직도 실험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은 매우 복잡한 기술입니다.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가졌다고 입증하지 못했고 시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가 북한에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험을 하겠습니까?
크로닌 석좌님, 북한이 다양한 상황에서 핵 선제 공격을 추구하는 게 한반도에서 오판과 핵 충돌 위협을 높인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at doctrine is deliberately provocative. But I don't think North Korea intends to be irrational.
북한 핵 정책의 도발적 성격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하지만 스틸웨 전 차관보 말처럼 북한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는 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 정책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김씨 정권에 대한 참수 작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살아남기 원하고 무기고를 확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각본을 흉내내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면서 정치 군사적 양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님,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와 F-22 스텔스기를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했습니다. 북한이 왜 F-22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스틸웰 차관보님은 공군에서 35년 복무하셨는데요.
I feared the F-22. When I was flying F-16s, those things were invisible, as the name implies.
나는 F-22와 F-16을 직접 조종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들이죠. 이런 전투기를 영내와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이유는 경고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F-22 등에 대응하려면 상대방은 지상에서 이를 관측해 전투기를 이륙시킬 시간이 충분치 않죠. 그리고 F-22 등은 공중에 뜨면 실제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겨냥할 수 없습니다. 매우 강력한 기종으로 북한 정부의 허튼 짓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군사 전문 매체에서 북한 영공 비행을 시사한 미국 조종사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실제로 북한 상공을 드나듭니까? 퇴역 장성들은 미군 전투기가 북한 내부에서 정밀 타격을 하고 돌아와도 북한이 모를 거라고 하는데요.
Well, probably not a lot as far as what we do for training and the like.
훈련과 관련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북한에 매우 가깝게 다가가 작전을 펼칩니다. 훈련 측면에서는 지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얼마나 인접해 있는지 알기 위해서죠. 워낙 좁은 지역이니까요. 또한 북한의 어떤 오판도 저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전달하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디를 비행하는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선 이 정도로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님, 스텔스기가 북한 상공을 드나드는 시나리오를 김정은이 두려워해야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We need to demonstrate and continue to continuously demonstrate allied capabilities.
김정은이 당연히 걱정해야죠. 우리는 미한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괌에서 B-52를 출격시키는 등 미국만 가진 역량도 있죠.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는 건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벌였는데 아무런 대응도 없었고 북한의 계산이 맞았죠. 하지만 2017년에서 2021년 최대 압박 정책 이후 우리는 북한의 오판에 대응할 것이고 그들의 행동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미한일 군사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미사일 방어망 통합인가요? 그게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입니까?
I think the US does want further integration of air and missile defenses because if you look at the theater
미국이 대공과 미사일 방어망의 추가적인 통합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들 미사일은 한국, 일본, 괌은 물론 어쩌면 미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곳을 하나의 작전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들이 더 잘 통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응집력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통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데 위협에 따른 것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대공과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전투는 우크라이나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작전 구역은 단 하나입니다. 단일 작전 구역이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한 동북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티웨 차관보님,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야 하나요?
Should we rely on the PRC? No, but we should pressure them to do their job. You know,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우리는 중국에 의지하는 대신 중국이 역할을 다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고 북한군 역량을 줄이려는 목적인데요. 중국이 외면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은 큰 역할이 있습니다.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화가 나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어떤 도움을 줍니까?
Well, in one sense, these documents that are coming out of Japan this month seem transformational, and they are, but they're
simply... 일본 정부가 이달 공개한 문서들은 일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방어력뿐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의 공격력을 갖춘 나라로 변모할 미래를 예고하죠. 미 한일이 억지력을 유지하고 오판을 막기 위해선 그것이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비하면 규모 면에선 여전히 작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해 일본이 더 이상 입지를 잃지 않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비해서도 입지를 잃지 않겠다는 것이죠. 미국과 동맹국들의 억지력과 방어 전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본 남서부 섬들의 미사일 기지들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북한이 선을 넘을 경우엔 선제적인 미사일 공격을 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크로닌 석좌님, 스틸웰 차관보께서 아시아 EU 국가들을 언급하셨는데 그들은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평화헌법에 제한을 없애는 걸 경계합니다. 타당한 우려입니까? 미국이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Well, I think Japan is very sensitive to those concerns, and they have a very effective and active diplomacy.
일본은 그런 우려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일본은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하는 등 매우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와 악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일본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면 연간 국방비가 50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 미국 국방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 국방비에 비해서도 얼마 안 되고요. 최대한으로 잡아도 말이죠. 앞으로 5년 내에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 없던 이들은 의도적으로 선제 공격 능력으로 틀리게 묘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능력이 선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는 그 능력을 행사하는 데 여러 층의 법적, 관료적, 정치적 장벽이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까지 일본과 협력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우선순위가 여전히 방어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석자님, 반격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한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there are two separate issues here. Operationally, it may not be possible, but
politically...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전상으론 사전 협의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정치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 전인 평화로운 시기에 미한일 간 더 긴밀한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스티브 차관보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지소미아를 활용해 한국과 작전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I think it's possible. As far as I remember, I spent a lot of time in 2019.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2019년 지소미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정보 공유입니다. 민감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한국은 상당히 훌륭한 발사 초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일본과만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 5만 명의 미군과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규정하든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위험에 처합니다. 지소미아는 매우 훌륭한 조정장치입니다. 공유되는 일부 정보는 민감하고 나머지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한일 간 마찰과 협조의 실패의 메시지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님,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더 좋은데 일본과 공유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The logic fails in that. You know, I don't know why sharing information would.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한국에 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겨냥하는 최종 대응책에 기여하는 레이더 기지와 같은 많은 역량이 일본에 있습니다. 또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미사일은 일본에 있는 유엔 후방기지를 겨냥합니다. 그 기지들은 전시에 한국을 지원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타격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후방기지에서 인력 지원품, 군사장비를 한반도로 옮기지 못하면 한국의 손해입니다. 일본이 후방기지 사용에 대한 거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일본 군사력 증강에 문을 열어준 것 아닙니까?
North Korea has been targeting Japan, has been threatening Japan, has fired missiles repeatedly over Japan.
북한은 일본을 겨냥하고 일본을 협박하고 일본 상공 위로 미사일을 거듭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20년간 200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도입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이라는 도발적인 핵 정책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서 분리되길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억지력도 확실히 갖추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의 자체 핵 억지력 구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이완 점령은 영내 전체에 걸쳐 조약에 따른 우리의 군사 공약을 위협하고 이런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상원 의원은 중국의 타이완 점령은 이들 중 일부 국가가 자체적인 군사적 능력을 구축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여기에는 그들이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핵 억지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PLA takeover Taiwan, in my view.
설리번 의원은 이런 상황은 물론 모든 미국인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of course should concern all Americans. The questioning of our Pacific network of alliances.
미국의 동맹들에 의해 그리고 미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협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 본토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타이완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들의 타이완 군사력 지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위협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억제의 세 번째 단계인 대중 경제 제재 위협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경제,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파괴적인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uld be the most powerful, and that is devastating economic and financial consequences.
이어 오늘날의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독재주의 사이의 이 경쟁에서 세계는 중립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 의원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샤보드 의원은 지난 6일 워싱턴 타임즈 재단이 개최한 대담에서 중국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무장한 한국, 일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물러서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압박을 실제로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이런 견해는 아직 소수 의견입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용병 회사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무기 판매 행위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2일 제임스 클리버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영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무기를 인도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미국의 평가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 행위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리버리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러시아가 절망과 고립에 빠졌다는 신호라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23일 멜라니 졸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독자 제재 대상인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는 북한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공모하고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을 지원하는 잔인한 민간 군사 조직 바그너 그룹의 무기를 인도한 것을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독재 정권과 바그너 그룹의 협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패이며 러시아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면서 잔혹한 북한 독재 정권과 거래하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고 군수물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재뿐 아니라 바그너 그룹을 포함한 러시아 정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대처하고 추가 무기 인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정권이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엄중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22일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에 이러한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23일 현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일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이란에 대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핵안전 협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핵안전 협정 의무에는 이란의 미신고 시설 세 곳에서 발견된 우라늄 입자의 출처를 설명하고 핵물질이나 핵에 오염된 장비의 위치를 IAEA에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IAEA는 이 같은 정보가 없습니다. IAEA는 NPT 핵안전협정에 따른 이란 신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AEA 이사회가 11월 17일 채택한 이 결의안은 올해 두 번째 채택한 것입니다. 6월 첫 번째 결의안 이후 이란은 협력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따르지 않고 핵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IAEA가 설치한 수십 개의 카메라를 제거했습니다. 또 11월 결의안 이후 이란은 IAEA와의 다가오는 기술적 회담을 취소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IAEA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견해를 가진 지 매우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외무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IAEA가 최근 결의안을 통해 이란에 특정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란은 미신고 시설 세 곳에서 확인된 우라늄 입자에 대해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핵물질 또는 오염된 장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밝혔듯이 이란이 이를 이행하고 IAEA 사무총장이 해결되지 않은 안전협정 문제가 더 이상 미해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할 수 있다면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이란이 이 기회를 빌어 IAEA와 선의로 협력해 이러한 미해결 문제가 이사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 VOA 뉴스 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